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1시간 30분에 걸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고 그와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휴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 개시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주로 통화로 대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직접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가졌다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주요 안보 보증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국방장관과의 오찬 회동에서 극명한 전략적 현실은 미국이 유럽 안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방어와 중국 저지의 군사적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지역 방어에 방위비 분담을 더욱 늘릴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미넨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이 회의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도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15에서 18일까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브루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2단계를 진전시키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과 대리인들의 활동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브루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과 해당국 고위관리들의 대화는 영내 협력과 안정, 평화를 통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난민 수용 제안에 반발해 18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의 단결과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시리아 내 러시아군 기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정부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러시아가 이 기지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라사드 통치 기간 동안 시리아와 오랜 동맹을 유지해온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해안의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북서부의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들 기지는 러시아군이 유사시 지중해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했으며 알라사드 정권 당시 체결됐던 협정들을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지난해 12월 알샤라 당시 반군 수장이 알라사드 정권을 몰아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적 소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에 구금돼 있던 미국인 1명 등 총 3명이 석방됐다고 미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벨라루스에서 미국인 1명과 개인 2명의 안전한 석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석방된 미국인의 이름 등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인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벨라루스 및 기타 지역에 구금돼 있는 다른 미국 국적자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전역에 수감돼 있는 1,300여 명의 정치범의 석방을 벨라루스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자유유럽 방송을 인용해 미국인 석방자 외 두 명은 벨라루스 언론인 안드레이 쿠즈네칙 씨와 활동가인 알레나 마우슈크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돼 미한 경제 관계에 긴장이 흐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완화를 위한 대미 직접 투자 확대 등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확인했군요.
그렇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작년 연말부터 포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면회소 본관 꼭대기 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과 본관을 가운데 두고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두 개의 부속 건물 벽체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김 기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했고 총 550억 원, 미화로 약 380만 달러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완공 후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으로 1년여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 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등 총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습니다. 이산가족 면에서는 4천여 명의 실향민에게 가족과의 재회 장소로 쓰였지만 2018년 이후로는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시설들에 대한 철거를 계속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시설들이 있나요?
북한은 2022년부터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과 서관,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또는 해체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없앴고 가장 최근에 완공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면회소마저 철거가 완료되면 금강산 지구엔 한국 측 시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남북한 동포의 상징으로 관광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하는 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북한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이산가족 면에서 철거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한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도 사실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제 이산가족 부분까지도 이제 다 정리하고 제갈 길을 가겠다는 거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남북한 항공 관제 직통망 단절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를 통해 남북 항공 관제망 직통 전화를 2025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간 항공 관제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채널을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카오와 협력해 직통 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으며 현재 직통 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항공 관제망 직통 전화는 남북 간 사이를 이동하는 항공기의 관제 연계를 위한 채널로 1997년 양측 합의로 대구 항공 관제소와 평양 항공 관제소 사이에 연결됐습니다. 현재 남북한 항로를 이동하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용되지는 않지만 통신망 유지를 위해 매일 오전 7시 남북 간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초에 이 통신망을 단절하려고 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북한은 앞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항공 관제망은 개통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단절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시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으로 봤습니다. 이카오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즉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입니다. 이카오는 북한의 항공 관제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북한 측과 협의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항공 관제망이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이 차단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장용석 박사입니다.
이 항공 관련된 통신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항공 운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 이카오를 통한 문제 제기에 북한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한 간 항공기 왕래가 없어 관제망 차단 여부가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북한이 이런 조치를 시도한 건 남북 연결도로 폭발, 장벽 설치 등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의지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항공 관제망 직통 전화는 안전한 항공 운항 지원과 남북 간 합의 준수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관 기관 간 긴밀히 협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외교 수장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재용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조태열 장관이 민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다며 미한 동맹과 북핵 문제, 미한일 협력, 미한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헨 안보회의는 유럽 최대 규모 연례 국제 안보회의로 오는 14일부터 16일 열리는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1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양자회담에 이어 일본과의 3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외교수장이 만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미한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력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가능성에 대해 해당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18745, 2270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북한과 이란이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BOA의 논평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874호를 통해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도 전면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무기 수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전을 포함해 모든 무기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 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의 첩보를 인용해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사거리 3,000km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 북부 샤흐르드와 샘란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샘란 미사일 기지에서는 북한이 설계에 관여한 시모르그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최소 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거리 3,000km를 달성할 경우 주요 목표인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샘란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발사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거래 동향을 추적해온 브루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위성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성발사 로켓 은하 3의 기술이 이란의 시모르그 미사일에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Or the first stage of the Simorgh is nothing more than the first stage of the Unha 3. Essentially what they did with the Unha 3.
백털 교수는 북한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만든 사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의 엔진 4개를 결합해 사거리 3,000km가 넘는 은하 3의 1단 추진체를 개발했다면서 이란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모르그 미사일의 1단 추진체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차이는 탑재하는 탄두뿐이라며 이란이 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시모르그 발사체는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즉시 핵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2016년 이란을 제재한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1단 추진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북한에 진입한 ICBM 기술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개발과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단순한 설계도뿐만 아니라 미사일 부품과 기술 인력도 함께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they continue to develop and tweak and improve these missiles, right? So what does that take? Well, it's more than just blueprints. They got to get the parts.
특히 북한 이란 협력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북한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했을 당시 미사일 기지를 직접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방문한 미사일 기지는 샤우르드와 샘란 두 곳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또다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문제라면서 하루속히 북한 정권 하에 고통받는 북한의 가족들과 재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친지와 헤어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기 위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케인 의원 사무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대면 및 화상 방식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특사와 영사담당 차관보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향후 미북 간 직접 대화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법안을 발의했던 케인 의원이 크루즈 의원과 재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크리스 쿤스, 피트 리케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현재 하원에선 한국계인 영김 하원의원과 수하스 수브라마냠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케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한 한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셀 수 없이 많고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는 자랑스러운 버지니아 주민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한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하는 건 인도주의적 의무가 돼야 한다면서 케인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또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 하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인 의원은 지난 5일 BOE에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법안 통과와 이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유족 이모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 원, 미국 달러로 약 14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의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 유족이 이에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습니다. 미국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 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미 해군의 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지난 5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군함 인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두 의원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선박 건조 및 조달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도 이날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경비대가 선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같은 적대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해외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법안은 우리의 외교관계와 동맹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미국이 해양안보의 최전선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의원도 두 법안에 대해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도 최근 VOA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해 협력하는 것이 미 해군 역량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돼 미한 경제관계에 긴장이 흐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완화를 위한 대미 직접 투자 확대 등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3월부터 시행되는 25%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커틀러 부회장은 12일 BOA에 수출 주도형 경제이자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와 더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관세 부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다만 다행히도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 톤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다음 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각각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그동안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와 반도체에까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톰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협상의 첫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ump is very proud of his renegotiation of the Corus Agreement, and for that reason alone, I can see him.
동북아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NAIA.com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미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1년 안에 FTA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고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관계에 긴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설계됐지만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이 없다면 양국의 경제 안보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in this sense we could end up weakening both US economic security and South Korean economic security at the same time.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가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에서 2023년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으며 고품질, 첨단 기술, 첨단 제조업 투자를 많이 했다며 한국의 대미 흑자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거나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서 솔직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최종 소비자이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란 설명입니다.
I think most of your major chattels are already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But yes, you know, as many as you can.
전문가들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을 강조한 데 주목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임박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과 호주 등의 선례를 살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광범위한 제조업 투자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에너지 등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협력의 기회도 무궁무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이 따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 meeting with Ishiba provided some light or a path for South Korea to perhaps follow. I think overall that meeting was successful.
여석자는 미일 간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액화 천연가스 수입 등을 늘리겠다는 이시바 총리의 제안은 LNG 등 에너지가 필요한 한국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불행히도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상대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because of the political turmoil in your country right now,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a counterpart.
오버비 전 대표는 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 5명을 만났고 지난주에 6명을 만났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왜 적자나 흑자가 내고 있는지 미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제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차장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연대가 글로벌 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키언 전 미 육군참모차장은 10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각각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Russia's no-limits partnership has only deepened and broadened to include a military and economic partnership with Iran.
키언 전 참모차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새 회기 첫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은 이란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 파트너십으로 더욱 심화되고 확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이들 국가의 새로운 축은 충돌이 다중전선 또는 글로벌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육군 참모차장을 지낸 키언 전 참모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입니다. 키언 전 참모차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국, 이란, 북한 역시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이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나타난 이 네 나라들의 행동 패턴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국가방위 전략에선 중국을 중심으로 이들 적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략과 자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증대시키고 군을 재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안 전 참모차장은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일군 미한일 3국 협력은 모든 의미에서 역사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trilateral arrangemen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ought.
이어 한국은 현재의 정부 내적으로 도전 과제가 있지만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훈련 재개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주권을 주장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연대해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한국이 인식한 건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방부 전략계획 역량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라칼린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다른 주요 위협들인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국은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며 다른 위협에 대한 대응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킹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글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재정적 동기로 행해지는 사이버 범죄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11일 북한 정권이 해킹 조직 지원을 통해 정권을 위한 수익을 직접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범죄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암호화폐 분야와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의 악성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배포, 피싱 웹사이트로의 유인, 또 대체 불가 토큰 NFT의 유출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찰총국과 직접 연계돼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활동한 조직으로 APT38, UNC1069, UNC4899 등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PT38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체제를 이용한 자금 인출을 목적으로 세계 각지의 금융기관과 현금 자동 인출기 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APT38을 대체해 UNC1069, 4899와 같은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조직들은 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UNC1069와 4899는 각각 크립토코어와 트레이더 트레이터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트레이더 트레이터의 경우 일본에서 3억 8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주범으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미국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그리고 일본 경찰청이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연계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게는 정권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둔 조직뿐 아니라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조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김스키로도 알려진 APT43, 안다리엘로 불리는 APT45와 같은 조직이 포함됐는데 APT43의 경우 정보 수집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지만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의 사이버 범죄를 벌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APT45의 경우 늦어도 2009년부터 정부와 방위, 핵, 의료 및 제약기관을 중심으로 첩보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수익 창출 작전으로도 영역을 확장했으며 랜섬웨어 개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활동한 북한 위협 행위자로 의심되는 UNC3782는 정부기관이나 법률회사, 미디어 기업 등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한국 내 대응 조직을 표적 삼아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 작전을 벌임과 동시에 첩보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비북한 국적자로 위장해 전 세계 다양한 조직에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취직 후 조직 내 특권적 접근성을 활용해 악의적인 침입 활동에 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 종료 뒤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회사 기밀 정보를 놓고 협박 및 갈취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과 다른 지역의 기업으로도 그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회계감사원 GAO는 1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더불어 미국 해상운송 시스템에 사이버 보안 위협을 크게 가하는 행위자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은 지난달 14일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도운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된 미국인 등 제3국 국적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던 미국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국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군요. 먼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미국 법무부는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48살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챔먼이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시인했다고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챔먼은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원격 근무 방식으로 미국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이들 노동자를 대신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들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동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를 통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자신이 북한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격 근무라고 하더라도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북 제재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들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이들의 신분을 도용합니다.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죠. 또 이들을 고용한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는데요. 이를 북한이나 중국에서 운영하다 보면 접속지를 통해서 신분이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지에 있는 조력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대신 가동시키고 북한 IT 노동자는 이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속여온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북한 혹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노트북이 가동되는 곳을 노트북 농장이라 부릅니다.
그렇군요. 최근 유사한 사례가 미국 법무부 등에 의해서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건들도 짚어주시죠.
예, 챔먼이 체포된 지난해 5월에 미국 법무부는 베트남 국적자 민 후옹봉과 우크라이나인인 알레산드로 디텐코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봉은 체포된 상태고요.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텐코는 미국 법무부가 신병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매튜 이삭 누트가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북한 IT 노동자 진성일과 박진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을 도운 멕시코 국적의 페드로 에르네스토 알론소와 미국인 에릭 은테 케레제 프린스와 에마누엘 애쉬토르도 기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알론소 등도 앞선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미국인 신분증과 비자 등을 제공하고 노트북 농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알론소는 올해 1월 네덜란드에서 붙잡혔고요. 프린스와 애쉬토르는 작년 8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네, 북한 IT 노동자의 해외 위장 취업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예,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근로자들이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업종보다도 IT 업계에서 이런 근무 형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분위기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법무부는 조력자 외에도 직접 미국 IT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 북한 회사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이 북한 국적자 14명을 형사 기소하면서 이들이 중국에 소재한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관리자와 노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약 6년에 걸쳐 이뤄졌는데요. 특히 옌벤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약 130명의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했고 북한은 이들을 통해서 최소 8,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적자인 줄 모르고 미국 IT 회사 등이 임금을 지불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IT 회사는 북한인들에게 속아서 북한 정권에 돈을 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인들에 대한 기소로 대응한 것이고요. 또 재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관련 행위를 하는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서 북한 IT 근로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노동자와 그들의 관리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최대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북한 IT 노동자 외에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해 미국 법정에 선 인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 더 있는데요.
네.
이들을 포함하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조력해서 최근 1년간 미국 법원에 기소된 제3국 국적자는 모두 9명이 됩니다. IT 2의 범죄로 기소된 인물은 중국인인 진광화와 웬성화입니다. 진광화는 북한의 위조담배 제조 판매를 도와서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돼서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말에는 북한에 총기와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웬성화는 2012년부터 미국에 머물면서 중국 내 북한인들로부터 무기 구매와 관련한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총기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미국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고요. 그의 자택에선 추후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던 약 5만 발의 9mm 탄약,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장치, 그리고 도청 탐지용 광대역 수신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를 오갈 수 있는 중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북한에 조력한 경우군요.
예, 맞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진강화와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앞서 BOA는 이들의 기소장과 법원 문건 등을 분석해서 이들이 한국어로 북한인들과 소통하거나 미국 법원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밀어볼 때 진강화와 웬성화가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와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한 제3국 조력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가 12일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지난 10일 예정대로 부산에 입항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 공보실은 이날 북한이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고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 잠수함 전력이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수행하는 많은 훈련과 작전,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0일 담화를 내고 미국 핵 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 반도 지역 출현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10일 알렉산드리아함이 한국에 입항한 건 처음이라면서 알렉산드리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이 110m, 폭 10m 크기의 알렉산드리아함은 승조원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잠수한 채로 시속 45여 킬로미터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으로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을 땄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철강 관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한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에 철강 수출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합니다.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세계적인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지난 2024년 한국은 277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는데 금액으로는 35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의 철강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는데 25%의 관세를 내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무관세 쿼터를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분명치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는데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떤 얘기를 합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철강 관세 조치 발효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한국은 철강에 대해서는 무관세 쿼터를 계속 적용받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일기 때에도 미국은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무관세 쿼터 연간 263만 톤을 따냈는데요. 한국은 이번에도 그런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를 통해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라며 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을 땄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을 땄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렴대옥 황금철조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두 선수는 12일 중국 하얼빈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112.20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그리고 3위는 일본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렴대옥 선수, 이전에도 메달을 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렴대옥 선수는 지난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대옥 선수는 두 개 대회 연속해서 메달을 딴 겁니다.
그렇군요. 이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염대옥 황금철주는 이날 전체 6개 중 네 번째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음반위에선 두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 백두산의 흰 자작나무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는 남자가 여자를 위로 던져 받아내는 첫 번째 연기 과제를 잘 수행했고요. 이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트리플 트로프, 더블 트로프 콤비네이션 그리고 더블 살코를 잘 해나가며 순조롭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의 도움을 받아 뛰는 대목에서 염대옥 선수가 빙판을 오른손으로 집었지만 큰 실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동작도 깔끔하게 수행했는데요. 염대옥 선수는 경기를 끝난 뒤 오른손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기뻐했고요. 또 두 선수를 지도한 김현성 감독도 선수들을 얼싸안으며 좋아했습니다.
네, 메달을 받고 기자회견도 뭐 진행을 했겠죠?
했습니다. 은메달을 딴 북한 염대옥 황금철 선수는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금철 선수는 우리 경기를 보면서 열렬히 응원해주고 힘과 용기를 준 중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염대옥 선수는 큰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많이 했고 또 많이 배웠다며 짝패를 교체하면서 우리 우려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돼 경기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크게 웃음을 터뜨린 뒤 이상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짝패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염대욱 선수가 뭐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까?
염대욱 선수는 결과를 놓고 얼마만큼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만족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 모두가 당신을 위해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린 은메달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